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당국이 김용진 내각 부총리를 처형했다고 한국 통일부가 31일 확인했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의 실세 가운데 한 명인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혁명화 조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총살당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영철 부장과 최휘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혁명화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올해 63살의 정통 관료 출신인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세 불량을 지적받아 보위부 조사를 받은 뒤 반당, 반혁명분자로 낙인 찍혀 지난달에 총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간부 100여 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미 전문가들은 이런 관리들에 대한 처형과 숙청은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가 완성된 게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원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했습니다. 상원은 31일 탄핵안을 전체 회의 표결에 붙여 찬성 61대 반대 2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13년에 걸친 브라질의 좌파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은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이어받아 2019년 1월까지 임기를 채울 예정입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상원이 재정회계법 위반 혐의로 탄핵 절차 개시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킨 뒤 직무가 정지됐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영은행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거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탄핵 지지자들은 호세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재선을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가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호세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가 위법 행위가 아니며 탄핵은 좌파 정권을 전복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탄핵을 막지 못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건 1992년 페르난도 콜로루치 멜루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좌파 운동가 출신인 호세프 대통령은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경제난과 부패 스캔들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져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상업용역의 기가 반세기 만에 쿠바에 취항했습니다. 미국의 민간항공사인 JetBlue 387편은 31일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를 떠나 쿠바 중부도시인 산타클라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여객기엔 앤서니 폭스 미 교통부 장관과 로비 헤이스 JetBlue 최고 경영자, 언론인들, 쿠바 출신 미 이민자 등 150명이 탑승했습니다. 미국 민간여객기가 쿠바에 취항한 건 지난 1961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과 쿠바는 2014년 12월 국교를 정상화한 뒤 지난 1월 민항기 취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번 비행을 시작으로 매주 300여 편의 여객기가 시카고와 필라델피아 등 미국 도시들과 쿠바 내 9개 공항을 정기적으로 운항할 예정입니다. 미국인들은 그동안 쿠바를 여행하려면 플로리다에서 전세기를 이용하거나 캐나다 등 다른 나라를 우회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31일 인도에 대해 국제무대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델리 소재 인도 공과대학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국제정세에 대한 인도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두 나라가 협력을 확대하는 건 테러에서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도전 과제들을 대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분쟁과 관련해 인도는 파키스탄이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 5만 명이 사망하는 등 테러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군사적인 해법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중국과 필리핀의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다룰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과거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에는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특별함이 왕에게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떨 정도의 강한 권력과 또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른 총명함, 또 신체 능력이 과시되곤 했었죠. 하지만 모든 권력이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 시대의 최고 권력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왕이 통치하던 시대와는 다릅니다. 요즘에는 높은 도덕성이나 일반 서민들과 다르지 않은, 그래서 시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권력자를 원하는 것이죠. 최근 북유럽의 아이슬란드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신의 어린 딸과 함께 반값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 피자 가게에 줄을 서서 다른 시민들과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경호원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도 전혀 대통령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딸과 함께 맛있는 피자를 좀 더 싼 값에 먹기 위해 긴 줄을 마다하지 않는 현직 대통령의 모습에 아이슬란드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타라 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는 어떤지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2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다소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9월 1일 목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7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5미터,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3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15도에서 26도, 신의주 14도에서 22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6에서 27도, 함흥 16에서 23도, 끝으로 청진도 16에서 23도 같은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션 캐시디의 노래입니다. 첫눈에 반한 한 여자에 대한 사랑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인데요. 나두 런런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에 5조 1685억 엔, 미화로 500억 달러가 넘는 사상 최대 방위비로 확보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서방 국가들에 대한 테러 선전선동을 담당했던 조직의 2인자 아부 모하마드 알 아드나니가 사망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결국 탄핵당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브라질 상원이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 오전에 이 전체 회의를 열고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 표결에 들어갔는데요. 찬성 60일, 반대 20으로 전격 통과됐습니다. 이 탄핵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상원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는데요. 61명, 이 정족수를 넘기면서 지난 4월에 불거진 이 브라질 탄핵 정국이 마침내 종결됐습니다.
네. 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이유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 호세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재선 과정에서 예, 국가 경제가 극도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나쁘지 않은 것처럼 이 정부의 회계를 불법으로 조작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야권을 중심으로 한 브라질 정치권이 이 탄핵안을 발의했고요. 브라질 상원이 5월에 이 탄핵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지금은 미시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활동 중입니다.
네, 당초에 화요일경에 그렇게 30일쯤에 표결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워낙에 난상토론이 이어지면서 연기가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브라질 상원 의원들은 이 화요일 낮부터 이 탄핵 최종 심리에 들어갔는데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최종 변론에 이어서 이 60명 넘는 의원들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또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는 탓에 수요일 새벽 2시 30분경에야 이 탄핵 심리가 끝났고요. 수요일 오전에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이 마라톤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에 이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한 검사는 눈물을 보이면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인 미안함을 밝히는 등 이 다소 감정적인 토론도 오갔다고 합니다.
네. 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관심이 많았는데 최종 변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호세프 대통령은 이 최종 변론과 또 상원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탄핵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이 회계 조작과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들도 해온 관행이었다고 항변했고요. 이번 탄핵 심판은 이 정치적인 쿠데타라면서 이는 가난한 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제 탄핵이 결정됐습니다. 이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예, 호세프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고요. 부통령이자 정적이었던 이 미시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 대행이 2018년 이 대통령 선거 때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이로써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이 브라질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이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 1992년 페르난드 콜로로 지멜로 대통령에 이어서 이 브라질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호세프 대통령은 이 탄핵안 가결에 반발해서 위헌 소송을 낼 걸로 전해져서 이 앞으로도 한동안 브라질 전국은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이 브라질 헌법상 탄핵되면 8년간은 어떠한 공직 진출도 금지되는데요. 브라질 상원이 지금 이 호세프 대통령에게 이를 적용할지 여부를 다시 표결에 붙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역대 가장 많은 액수의 방위 예산안을 짰다는 소식이네요.
네, 일본 정부가 역대 최고액인 5조 1,685억엔, 미국 돈으로 약 501억 달러를 내년 4월부터 집행되는 새회 방위 예산으로 의회에 요청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상 최대 액수일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이 규모도 큰데요. 지난해 대비 올해 방위 예산 증가율이 1.5%였는데 내년 예산안은 이보다 2.3% 늘어난 액수입니다. 일본의 방위 예산은 최근 5년째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에 일본 정부가 제출한 이 방위 예산안을 의회가 이 별다른 조정 없이 그대로 승인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보다 이 확실히 늘어난 이 방위비가 어디에 쓰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사상 최고액의 방위 예산을 과연 어디다 쓸지 일본 방위성이 공개를 했나요?
네. 수요일 이 방위성이 내년 예산안 세부 집행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우선 예년보다 확연히 방위비가 늘어난 부분은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중국과의 동중국해 영유권 갈등 대처에 집중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또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 활동 그리고 주일 미군 재편을 지원하는 데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뭐 예상이 크게 됐던 부분들에서 네. 방위비가 집중적으로 쓸 계획이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일본의 내년 방위 예산 집행 계획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 가운데서 단일 항목으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분야는 이 동해 주변을 감시할 신형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인데요. 이 신형 잠수함은 심해에서 이동 흔적을 남기지 않고요. 조용히 움직이면서 최신형 음파 탐지기인 소나까지 갖추고 있어서 목표물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새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 760억엔, 약 7억 4천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도입할 이 최신형 잠수함은 동해 주변에서 활동하면서 이 한반도 유사시의 위험 요소를 조기에 포착하고요. 신속히 대처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동안 수차례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근처에 근해에 떨어지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었는데 네.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내년도 방위 예산안에 이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어트 팩토리 사거리를 이 두 배 이상 늘리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팩토리의 사거리가 현재 10여 킬로미터에 불과해서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효율적으로 맞서기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거고요. 또 신형 팩토리를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도 예산안에 있는데요. 이런 팩토리 성능 개선 사업 총액이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자, 관련해서 그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이 사드의 도입도 추진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번 방위 예산안을 확정하기에 앞서서 이달 초에 일본 정부가 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최신 요격 미사일 시스템인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를 도입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 사드 배치에 필요한 비용은 내년 예산과는 별도로 올해 방위 예산에서 긴급 발생 비용을 소화하는 이 추가 경정 예산에서 끌어다 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또 한편으로는 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 동중국해 주변 방어에 많은 돈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네, 중국에서는 랴오이다오,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이 타이완 인근 동중국해 8개 무인도를 놓고 일본과 중국 간의 영유권 갈등이 심화졌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 자신들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인근 오키나와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이른바 중샘을 설치하기로 하고 177억엔, 1억 7천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네. 자, 최근 계속해서 이 주일 미군의 재편 계획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주일 미군 재편 계획 방위 예산에 포함이 됐습니까?
네. 후텐만 미군 항공기지를 이전하는 걸 포함해서 주일 미군 재편 사업비 1,794억엔, 17억 4천만 달러도 이번 새 방위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이 후텐마 항공기지는 일본 오키나와 현의 2차 대전 직후에 미국 해병대가 건설한 군용 공항시설인데요. 오키나와 주민들은 이 기지를 전면 폐쇄할 걸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현 내 해놓고 앞바다를 메워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테러 활동을 벌이고 있는 ISIL, 2인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를 근거로 활동하면서 최근 유럽 각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도 테러 공격을 벌이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조직 2인자 아부 무하메드 알 아드나니가 최근 시리아 북부 알레포에서 이 군사작전을 감독하던 중에 사망했다고 ISIL 측이 화요일에 밝혔는데요. ISIL은 이날 알 아드나니의 사망 사실을 짤막하게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경위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 그렇다면 알 아드나니가 미군이 주도하는 어떤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사망한 걸까요?
그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수요일 성명에서 자신들이 단행한 공습으로 ISIL 조직원 40여 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알 아드나니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연합군이 시리아 알레포 북동부 도시 알바브에서 알 아드나니를 겨냥한 공습을 실시했다면서 국방부가 현재 이 공습의 결과를 분석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미국 정부가 알 아드나니를 오랜 기간 동안 주목하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이번에 사망한 알 아드나니는 ISIL 대변인 역할을 하던 인물인데요. ISIL 조직 자체가 이 베일에 쌓여있거나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단계별 책임자들의 정확한 이름이나 얼굴 등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 아드나니는 인터넷 동영상 등에 등장해서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임무를 해왔기 때문에 정확한 모습과 신원이 파악된 몇 안 되는 ISIL 지도자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프랑스 파리 테러 또 벨기에 브뤼셀 테러 등 주요 사건 총책으로 알 아드나니를 지목해왔었고요. 국무부는 지난해 알 아드나니에게 500만 달러의 현상금도 걸었었습니다.
네. 자, ISIL의 대변인으로서 선전 선동 활동을 이어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예, 최근 프랑스, 독일,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여러 가지 테러 사건이나 민간인 공격 사건이 주를 이었는데요. ISIL이 인터넷에 올린 이 선전 동영상 등을 보고 ISIL의 충성을 맹세한 현지인들이 벌인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이 서방에서는 ISIL 조직원이 직접 벌인 테러가 아니라 이렇게 ISIL 선전전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행한 사건을 외로운 늑대의 공격이라고 분류하는데요. 알 아드나니는 이 ISIL 대변인으로 선전 동영상에 직접 등장해서 이 외로운 늑대들을 선동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네, 자, 이번 알 아드나니의 사망 ISIL에 어떤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예, 알 아드나니는 이 최고 지도자인 아부바르크 알 바그다디에 이어서 이 조직의 2인자였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당분간 이 조직 내부 혼란이 불가피할 걸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고요. 특히 ISIL에서 선전선동 활동 책임자가 사라져서 앞으로 관련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SIL은 알 아드나니 사망과 관련해서 복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계 소식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수요일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수요일 이민정책을 밝히는 연설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멕시코를 방문 중입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화요일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에서 실시된 연방 상원의원 예비선거에서 존 맥케인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승리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비폭력 마약사범 111명에 대해서 추가 감형을 단행했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주말에 임기 중 마지막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데요. 이번 순방의 일정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수요일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서 멕시코를 방문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조금 전에 엘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서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니에토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는데요. 니에토 대통령 측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양측에 모두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트럼프 후보가 전격적으로 멕시코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는데 주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언론이 깜짝 방문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 이민자들에 대해서 막말이라고 할 정도로 비난을 해왔기 때문이지요. 트럼프 후보는 지난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라고 비난했고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높은 장벽을 쌓겠다 고 말해왔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장벽을 쌓는 데 드는 비용을 멕시코 정부가 부담하게 하겠다 이렇게 발언해서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니에토 대통령은 물론이고 비센테 폭스와 펠리페 칼데론 두 전임 멕시코 대통령은 이 장벽 건설에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밝혔죠. 니에토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후보가 미국과 멕시코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난했고요. 트럼프 후보를 독일 나치 정권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와 이탈리아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독재자에 비유할 만큼 이 니에토 대통령이 그렇게 트럼프 후보를 비난했는데 이번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니에토 대통령 측은 대화를 통해서 멕시코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멕시코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멕시코 정치인들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야당 의원은 트럼프 후보를 환영하지 않는다면서 니에토 대통령 정부가 실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멕시코에서 니에토 대통령의 지지율은 23%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네. 자, 마침 이 트럼프 후보가 미국 시각으로 수요일 31일에 애리조나주에서 이민정책을 설명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트럼프 후보가 이민정책과 관련해서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해왔는데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다소 열린 입장을 보였는가 하면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 장벽을 쌓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다시 강경 자세로 돌아선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수요일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 대통령과 회담하고 이어서 이민정책 관련 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주와 동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연방 상하원 의원 후보들을 뽑기 위한 예비선거가 실시됐는데요. 자, 그 결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공화당 상원의원 예비선거가 특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현직 상원의원들이 모두 이겼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존 맥케인 의원, 플로리다주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각각 승리했죠.
네, 자, 두 사람 모두 다 이 대통령에 도전했던 그런 정치인들이란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선거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이번에 6선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내 강경보수 세력 티파티의 지지를 받는 켈리 월드 전 애리조나주 하원의원을 상대로 다소 힘겨운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52% 대 39%로 맥케인 후보가 여유 있게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후보의 경우 올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집중하기 위해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결정을 번복하고 후보로 나서서 72% 대 19% 이 압도적인 표차로 기업인 출신인 카를로스 버루프 후보를 물리쳤습니다.
네, 공화당의 예비선거 결과를 살펴봤고요. 민주당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애리조나주에서는 앤 커크패트릭 하원의원이 플로리다주에서는 패트릭 머피 하원의원이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지명을 따냈는데요. 11월 본선거에서 각각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에게 도전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네비 워서만 슐츠 전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도 화요일 이 플로리다주 민주당 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워서만 슐츠 의원은 지난달 이 민주당 지도부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편향적으로 지지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휩싸였고요. 결국 DNC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일요일 중국 항저우에서 막을 올리는 주요 20개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향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남아시아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베트남과 라오스도 방문할 예정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5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 중에 마지막 아시아 지역 방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이번 아시아 방문이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되는 여행길이 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네. 예, 왜 그런 걸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아시아 중심의 외교 정책, 일명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기간 아시아 순방길에 11번 오르는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강화에 공을 들였고요. 또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앞으로의 미국 안보와 번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임기가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과연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앞으로도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한 면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TPP 비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자, 오바마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무역협정입니다만은 반발이 만만치 않죠?
네, 맞습니다. TPP는 지난해 미국과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12개 나라가 체결한 무역협정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당부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모두 미국의 일자리를 앗아갈 수 있는 무역협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의회의 비준을 설득하긴 하겠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G20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개별적으로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들 정상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요?
네, 우선 중국의 시 주석과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나 경제 관행,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분쟁 등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두 정상 간에 이 양국의 관계 강화를 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과는 쿠데타 실패 이후 터키 정국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척결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는 시리아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이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논의 등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 이후에 아시아 정책과 관련한 연설도 예정돼 있다고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상업적 경제적 외교와 안보 역량이 큰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TPP 비준을 다시 한번 촉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 소식이네요. 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또다시 가명을 단행했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화요일 비폭력 마약사범 111명에 대한 가명을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가명한 수감자의 수는 673명에 달하는데요. 이전 대통령 10명이 가명한 사람의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이들 가운데 3분의 1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자, 어떤 사람들이 이번에 가명 대상에 포함됐는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폭력 마약 사범인데요. 코카인이나 헤로인, 대마초,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을 소지하거나 거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총기 관련 수감자 16명도 이번 감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이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이 적극적인 사법 개혁을 추진해 왔었는데 이번 감형도 어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겠죠?
예, 맞습니다. 닐 에글스톤 백악관 법률고문은 이번에 감형된 사람들 가운데 종신형 수감자 35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비폭력 마약 사범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법 때문에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면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까지 이 같은 대규모 감형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의 미국 소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니 내시의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I can see you clearly now. 이제 선명히 볼 수 있어요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제임 씨의 클린턴 재단 후원가들을 다수 접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클린턴 재단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선을 앞두고 논란의 중심에 선 클린턴 재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The work that's been done so far, the average income has gone up 2 to 3 times.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11월 중미 국가 엘살바도르를 찾았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클린턴 재단은 엘살바도르의 관광산업을 살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남편이기도 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자선활동을 벌이고 있는 클린턴 재단의 설립자입니다.
클린턴 재단의 역사.
지난 2001년 두 번의 임기를 마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퇴임 1년 후인 2002년에 클린턴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클린턴 재단을 세우겠다고 거창하게 시작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2002년 국제 에이즈 컨퍼런스에서 만난 해외 지도자들의 요청과 설득으로 전 세계 에이즈 퇴치와 에이즈 치료 개선을 위한 클린턴 에이즈 계획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 단체가 클린턴 재단의 모태가 됩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에이즈 퇴치 운동을 벌임과 동시에 미국의 대도시 뉴욕에 사무실을 개설해서 지역 소상인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클린턴 재단은 현재 2천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국제적인 규모로 성장했고 2013년에는 재단의 이름에 아내와 딸의 이름을 넣어서 공식 명칭을 빌, 힐러리, 앤 첼시 클린턴 재단으로 바꿨는데요. 현재 딸 첼시 클린턴이 부회장으로 재단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린턴 재단의 프로그램.
클린턴 재단은 9개의 프로그램과 2개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사업이자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2002년에 시작된 클린턴 의료 접근 계획인데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클린턴 재단 예산의 57%가 투입될 정도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의료 접근 계획은 국제의약품 구매기구 등의 협력기관과 함께 에이즈나 말라리아 치료제의 약값을 낮추고 개발도상국에서 보건 인력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글로벌 계획 역시 클린턴 재단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인데요. 뉴욕에서 매년 연례회의를 갖고 부유한 후원자들과 사회적 기업을 연결해 지역사회를 돕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클린턴 글로벌 계획은 세계 최고의 부자들과 기업인, 유명인사 등 독지가들이 참석하는 행사로도 유명한데요. 클린턴 글로벌 계획을 통해 전 세계 3,500여 개 지역에서 다양한 자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클린턴 기후 계획과 클린턴 대통령 센터 등이 클린턴 재단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클린턴 재단의 재정 상황.
클린턴 재단은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무려 20억 달러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단 수입만 해도 3억 3,800만 달러에 달하지요. 재단에 100달러 이하를 후원한 사람은 총 후원자의 90%에 달하는 33만 명이지만 거액을 후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도 적지 않다는데요. 클린턴 재단에 2,500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낸 자선단체들도 7개에 달합니다. 클린턴 재단은 이렇게 많은 돈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평판을 듣고 있습니다. 자선단체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차러티 와치의 댄 보로초프 회장의 설명을 들어보지요.
They're able to get 88% of their budget towards bona fide charitable programs.
클린턴 재단은 전체 예산의 88%를 자선 사업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후원금을 내면 자선단체가 보통 이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클린턴 재단의 수수료는 $100당 $2로 낮은 편이고 정부의 투명성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하네요. 체러티 와치 측은 재정 효용성과 신뢰도, 수수료 등을 종합해서 클린턴 재단에 A등급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자선단체 평가 기관인 차러티 내비게이터는 클린턴 재단의 사업 모델이 이례적이라면서 평가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클린턴 재단을 둘러싼 논란.
클린턴 재단은 대선을 앞두고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일할 당시 클린턴 재단의 고액 기부자들이 특혜를 받았을지 모른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요. 또 AP통신이 조사한 데 따르면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비정부 인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단의 후원가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클린턴 후보는 그런 만남은 합법적으로 부적절한 일이 없었다고 대응이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클린턴 후보의 남편이자 재단 설립자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기업이나 외국인들로부터 클린턴 재단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고 클린턴 재단 업무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밝혔지요. 하지만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와 일부 언론은 클린턴 재단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클린턴 재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to lose heart입니다. 'Today we're going to find out what it means to lose heart. But first, we'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hat's wrong?
I feel like giving up on looking for a new job. I've applied to so many job positions these past few months, but none of those companies want to hire me.
Don't lose heart. Keep on trying.
I'll try not to lose heart. Thank you for encouraging me.
네, 본문에서 지원이 마이크에게 What's wrong? 라고 묻자 마이크가 I feel like giving up on looking for a new job. 아무래도 새 일자리 찾는 거 포기해야 할까 봐. I have applied to so many job positions these past few months, but none of those companies want to hire me.
몇 달 새 그렇게 많은 곳에 지원했는데 아무 데서도 불러주질 않는 거야. 라며 낙심하네요. 그러자 지원이 Don't lose heart. Mike, 낙담하지 마. Keep on trying. 꾸준히 찾아봐.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라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러자 마이크는 I'll try not to lose heart. 알았어. 자신감을 가질게.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표현. To lose heart. To lose heart.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What's wrong?
I feel like giving up on looking for a new job. I've applied to so many job positions these past few months, but none of those companies want to hire me.
Don't lose heart. Keep on trying.
I'll try not to lose heart. Thank you for encouraging me.
Today's phrase is to lose heart. To lose, L-O-S-E, lose heart, H-E-A-R-T, heart. To lose heart. To lose heart means to lose one's confidence or courage, to give up hope or get discouraged. So basically, if you lose heart, you stop believing that you can succeed. Heart, heart는 심장을 뜻하죠. 그렇지만, to lose heart라는 표현에서 heart, heart는 용기, 자신감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to lose heart는 용기를 잃다, 낙담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Also, keep in mind that the following expression, to lose your heart to somebody or something, means completely different than the phrase to lose heart. To lose your heart means to fall in love with something, and to lose heart means to get discouraged and to give up hope in something. So make sure you know the difference. To lose your heart to somebody or something, and to lose heart. Now you know what it means to lose heart. To lose heart, right? Then now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hat's wrong?
I feel like giving up on looking for a new job. I've applied to so many job positions these past few months, but none of those companies want to hire me.
Don't lose heart. Keep on trying.
I'll try not to lose heart. Thank you for encouraging me.
Now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To lose heart means to be discouraged, to lose hope or confidence. 낙담하다, 자신감을 잃다. To lose heart. To lose heart.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최근 아프리카 케냐에서 각국 외무장관들과 만나 남수단 사태를 안정시키려면 유엔 안보리가 허용한 대로 다국적 보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수단의 수도 주바에 있는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지난해 촉발된 이 나라의 부족 갈등 해결을 위한 평화협정을 이행하려면 보호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8월 12일 남수단 평화유지단 내 지역 차원의 보호군을 창설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앞서 남수단의 수도 주바에서는 살비 키르 대통령과 리크 마차르 전 제1부통령에 충성하는 세력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과 11일 기간 중 양측 군 병력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인과 성폭행 그리고 기물을 마구 파괴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정부군 병력은 유엔 시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남수단에서 폭력 사태가 시작된 이래 수천 명이 사망했으며 200만 명이 피난민이 됐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나이로비에서 만난 모든 외무장관들이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4천 명의 보호군 병력을 배치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호군이 남수단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 보호군이 주민의 이동과 보호라는 매우 명확한 지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호군이 사태를 안정시키고 화해를 이루며 장차 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남수단 주민의 최대 인도주의 원조국인 미국이 추가로 1억 4,8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원조액은 총 17억 달러에 달합니다. 케리 장관은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 합의 이행을 위한 포괄적인 정치 과정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남스탄 주민들에게 서로 법에 따라 동등하게 존중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도층에겐 인종에 근거한 싸움을 중단하고 국가를 책임성 있고 포용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